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거듭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타당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 내 사드는 관련국들의 방어 수요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들, 특히 사드 배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회담을 시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주요 해역에서 항해 자유작전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계획 법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남아시아 우방국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중국해 분쟁도서 인근에서 미 해군의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계획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 에조르와 라카 지역을 공격할 계획이라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보로다프킨 제네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시리아군이 ISIL과 알누스라 전선 등 테러단체들과의 전투에서 이룬 성과가 계속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로다프킨 대사는 러시아 전투기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이 이미 팔미라를 해방시킨 데 이어 데이르 에조르와 라카로 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르 에조르 지역은 여러 유전시설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로 ISIL이 수개월째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57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양국 간 무역과 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어제 쿠바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쿠바와의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에너지와 교육, 금융서비스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또 쿠바가 의미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기로 진입함에 따라 영국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쿠바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에 대한 영국의 수출은 25% 증가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또 지난해 쿠바를 여행한 영국인은 16만 명으로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의 올해 경제성장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사회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던 아세안이 올해는 4.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샴샤르 아크타르 유엔 사무차장은 동남아시아의 경제 전망이 성장 둔화로 도전받고 있다며 수출 주도 성장에 크게 의존해온 상황에서 수출이 줄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40%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중국은 역내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이란은 미국 내 동결 자금이 해제될 수 있도록 유엔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주 미국 내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는 2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이란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사건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국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엔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수단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Relentlessly building pressure on North Korea, working principally with our key allies.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 후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수단 미사일의 잇따른 발사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추가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2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잇따른 실패에도 발사를 계속 감행하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북한이 곧 추가 발사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무수단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엔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발씩 추가 발사했지만 모두 공중폭발이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변인은 무수단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고 무기 운용 조직과 같은 것도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시험 발사 차원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폭발력을 높인 핵실험에 나설 경우 중국의 반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수단 재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김정은이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굉장히 고심에 찬 결정을 할 것 같은데 핵카드도 사실상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수단의 재발사나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연이은 실패에도 무수단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데 대해 대내외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무리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가 지시한다 때려서 단시간 내에 무리하게 재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 대회에 실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잇따른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이란에서 실험을 마치고 지난 2007년 실전 배치까지 한 무기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으로선 이번 실패를 계기로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세 번의 미사일 발사에서 폭발하거나 추락하거나 또다시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미사일 엔진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 싶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점에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과연 무기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무수단 미사일 수는 30기에서 50기로 추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미사일 발사에 계속된 실패는 북한 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se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which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굳건히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도발적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물리려는 국제적 결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intend to raise our concerns at the UN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resolve remains firm.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며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무책임한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장관은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왕이 부장과 자신은 북한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데 완전히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핵 6자회담 재개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자회담 재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계속 필요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 2270호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현재 한반도가 고위험기에 놓여 있다며 각국이 결의안 2270호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어김없이 집행하고 이것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 추진을 막는 절실하고 근본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이 재개되길 희망하며 재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남중국해 분쟁 등 아시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특히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좀 더 적극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가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사드는 유관 국가의 실질적인 방어 수요를 초월하는 것으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관련국들은 북한의 행동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의 구실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사드 배치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과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사실상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중러 두 나라가 상호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중국 방문 문제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현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 이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압박에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송금을 차단하고 불법 활동에 나서는 북한 외교관들의 추방을 모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2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각국에 권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entlessly building pressure on North Korea, working principally with our key allies Japan and Korea. We're working in various ways to cut off all the revenues going to the regime. For example, they have, as you know,
블링컨 부장관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주로 협력해서 북한에 대해 집요한 압박을 가하고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구체적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의 북한 송금 차단에 나서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 북한이 식당과 사업체를 세워 정권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체들을 찾아내 각국이 이 돈줄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위 북한 외교관이라는 자들이 불법 물품 조달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고 있다며 외교 업무를 보지 않는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 밖에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 각국이 사절단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제 행사에 북한 측 대표를 초청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노력에 미국, 한국, 일본 삼각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the three of us working together on these issues are a very significant and powerful force. So we share the view that these countries are at the heart of everything we're doing. Those two alliances.
블링컨 부장관은 미 한일 세 나라가 이런 문제들에 함께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세 나라는 점점 더 협력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한일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도 집중 조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큰 역할을 한 뒤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하고 당국자들이 구두로도 이행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인 점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집중적으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법과 유엔 제재 결의가 결합되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국가 전복 음모와 간첩 행위를 했다며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 최고 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씨가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정치 체제를 헐뜯으면서 제도 전복을 책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는 한국에 북한의 당과 국가 군사 비밀을 수집 제공하는 국가 전복 음모와 간첩 행위를 감행한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 옌지에서 북한 라선시를 오가며 무역과 호텔업을 운영한 사업가로 지난 1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라선에서 전직 북한 군인으로부터 핵 관련 자료 등이 담긴 USB와 사진기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억류한 외국인들을 언론에 공개해 압박을 시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탈북자 단체와 비정부 기구 등이 모여 북한 정권 붕괴 후 탈북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서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서 수령 제일주의가 쇠퇴하고 체제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미한일 전략회의에서 세 나라 대표들은 북한 체제 붕괴 이후 탈북자 역할을 강조하는 서울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 만입니다. 미 한일 대표들은 한국 정부와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된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 통일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통일 과정에서의 탈북자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통일은 노동당 독재 정권과의 통일이 아니라 북조선 인민들과의 통일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김 대표는 통일 과정에서 탈북자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붕괴 시 노동당에 의한 아류 독재 정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국형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과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된다 해도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의 무질서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통일의 주체에 북한 주민들이 의사가 반영되고 북한 주민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김 대표는 아울러 지난해 북한의 인권 개선 요구를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김정은 정권은 반성은커녕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조성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선 혁명적 수령관과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려는 현상은 물론 수령제일주의가 아닌 장사제일주의, 외화제일주의 바람이 일고 있다면서 장사만이 살 길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배급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너진 가운데 스스로 시장 원리에 눈을 떠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런 모습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 직전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선언 발표에 앞서 진행된 전략회의에 참석한 니시오카 츠토무 일본 동경기독교대학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미사일 도발 등의 해결책은 북한의 자유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한국과 북한 주민이 하나 되는 통일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납치, 핵, 테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자유 도입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자유통일의 졸호의 기회가 와 있는데.
한편 북한 자유주간 대회장을 맡고 있는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올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이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만큼 내년 제14회 북한자유주간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 계획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북한자유주간을 평양에서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의 이름을 찾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의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26일 인권 등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내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중간 관리들이나 수용소 간부, 보위부 요원 등이 그 대상이란 점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외부에서 알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면 언젠가 한반도에 변화가 찾아오는 날 오르고 싶지 않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정치범 수용소 내 처형 등에 연관된 관리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면서 이들에게 미래의 책임 추궁이 있다는 점을 알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의 이름을 알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을 받아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통한 변화 유도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디오 방송과 새로운 방식 등 흥미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린스키 차관보는 또 북한의 휴대폰 이용자가 300만 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민들끼리는 물론 나라 밖 외부 사람들과도 놀라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임자 모집에 국제인권전문가 8명이 지원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 인선이 이루어집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에 임기가 끝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자 모집에 8명이 지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국제인권전문가 8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은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지원했고 성별로는 남성 7명과 여성 1명입니다. 먼저 세르비아의 인권운동가인 소냐 피세르코 헬싱키위원회 창립자 겸 위원장은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신청했습니다. 세르비코 위원장은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데이비 슬린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양에 주재한 슬린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에서는 헝가리 국적의 리드 브로디 인권 변호사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국적도 함께 갖고 있는 브로디 변호사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고문 겸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실베스터 마다팅 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도의 비말 파텔 구자라트 국립대학 법과대학 교수가 신청했습니다. 남미에서는 칠레 카를로스 포르탈레스 전 제네바 주재 칠레 대표부 대사와 아르헨티나의 토머스 오에아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이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아프리카에서는 카메룬의 피에르 소부 전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인권 전문가가 지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리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후임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측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틴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활동했고 2010년 8월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인권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를 넘겨받게 됩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파견되고 이 검사는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범죄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동행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이 시행령을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8월 차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 4일에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올해 BCG, 홍역 등 백신 8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94% 이상이라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일상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 적게는 93.7%, 많게는 98.5%의 주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1년에 4차례 북한 94개 시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백신을 포함해 23가지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을 대상으로 설사와 폐렴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경구제 수화염 50만 개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3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어린이 백신 등 필수 의약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보건 사업에 총 45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한 살 미만 북한 어린이 36만 3천여 명에게 백신을 지원하고 임산부 37만여 명에게 파상풍 톡소이드 백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개비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BCG와 홍역, B형 간염 등 8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번 주, 즉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백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유엔은 특히 예방접종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예방주사를 꼭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김현진 기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4주 안에 결핵 예방주사인 BCG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요. 6개월 안에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또 생후 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뇌수막염 백신을 맞아야 하고요. 2개월에서 만 6세 사이에는 소아마비 예방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폐렴 구균,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 일본 뇌염 등도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백신입니다.
생후 4주 안에 결핵 BCG 접종을 해야 하고 또 6개월 이내에 B형 간염을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접종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백신은 몇 번씩 나눠서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효과를 보려면 접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안 맞게 되면 노출됐을 때 감염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질병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에 맞게 접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전해주셨는데 이 북한의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던데요.
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94%를 넘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예방접종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북한 어린이 BCG 예방접종률은 98%였습니다. 유아의 필수적 백신인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접종, 즉 DPT 1차와 3차 예방접종률은 각각 94%와 93%를 기록했습니다. B형 간염,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도 99%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수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예방접종 실태 자료에 따르면요. 북한에서는 루벨라, 즉 풍진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풍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죠.
풍진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풍진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 풍진은 발열, 발진이 일어나는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이 합병증으로 관절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임신 중에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산을 하거나 이 아기가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이 주사를 맞으면 커서도 항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맞지 않았다면 임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풍진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항체의 유무는 피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체가 없더라도 임신 중에는 풍진 예방주사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태아가 기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맞아서는 안 되는 예방주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홍역, 볼거리, 수두,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주사도 절대 임신 중에 맞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과 함께 올해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8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네, 우선 취약계층 36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BCG 백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홍역과 B형 간염, TD, 파상풍 디프테리아, IPB,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소아마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북한 취약계층 36만 명을 대상으로 이 펜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비형간염, 소아마비 백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후에 주의할 사항 같은 건 없는지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접종 부위를 우선 청결히 하고요. 또 접종 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두통이나 근육통, 발열 정도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2, 3일이 지나도 열이 계속 나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김현진 기자와 함께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주의사항과 알아둬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의 비중이 오는 2020년에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북한의 사망률도 점차 늘어나 오는 2050년에 1,000명당 12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전체 인구 가운데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이 4년 뒤인 2020년에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동 가능 인구의 수는 오는 2030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26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구 변화가 인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데 이런 인구 구조 변화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과 2030년 사이 북한의 노동 가능 인구 규모는 5%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030년과 2050년 사이에는 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북한의 중간 나이는 현재 35살이 채 안 됩니다. 중간 나이는 총 인구를 나이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해당 나이를 뜻합니다. 한국의 중간 나이는 현재 40세입니다. 그 밖에 북한의 출산율은 현재 2명에 조금 못 미칩니다. 출산율과 관련해 UNDP 보고서는 2045년과 2050년 사이 출산율이 2010년과 2015년 사이보다 약 0.81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망률은 2050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망률이 잠시 줄어든 뒤 점점 올라가 인구 1,000명당 1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노인 인구 비율도 북한에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약 15%를 기록한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오는 2050년에는 거의 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 4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에게 공정한 고용 기회를 주며 투자를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에는 교육과 공중보건에 투자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에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연금 제도를 마련하고 노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과 한국군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가 28일 서울의 미한연합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쟁에서 실종된 군인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날 상호 봉환한 유해는 17위, 미군 2위와 한국군 전사자 15위가 거의 66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미군 유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 백석산 1016 고지에서 발굴된 겁니다. 미국 2사단 병력과 한국군은 1951년 9월 말 이곳에서 북한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국군 유해 15위는 미군이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 가운데 일부라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당시 유해들을 미군의 것으로 여겨 넘겼지만 이후 미군의 유전자 감식 작업에서 한국군 유해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유해 발굴 작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군 유해가 발견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날 유해 봉환식은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 주관으로 의장대의 사열과 21발의 예포가 발사되는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스케퍼러트 사령관은 연설에서 이들의 희생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경제가 번영했다며 전쟁 영웅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희생된 용사들을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에서 한국군 유해들이 평안북도 구장군과 함경남도 운산군 그리고 장진호 근처에서 발굴한 유해들에 섞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미 2사단과 7사단, 해병 1사단 등이 중공군, 북한인민군과 치열하게 싸운 곳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하지만 이날 봉환된 한국군 유해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유해 15인은 이날 태극기로 감싼 15개의 상자에 실려 노란 국화꽃이 달린 흰 버스로 옮겨졌습니다. 미군은 지난 2012년에도 감식 과정 중에 한국군 유해 12위를 발견해 한국에 봉환했고 이 가운데 임병근 일병 등 3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임일병은 특히 최근 신원이 확인돼 지난 21일 66년 만에 봉환식이 거행됐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서 아직 귀환하지 못한 한국군 실종자가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국내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354구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6.25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7,840명 가운데 5,300여 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북한 내 유해 발굴 사업에 총 1,950만 달러를 투입해 229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10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를 포함해 1982년 이후 총 311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울에서 탈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북한 자유화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식순을...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회의실 북한 자유주간 주체로 북한 주역들이 말하는 북한 자유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탈북민들의 시각에서 북한 내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인데요.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순경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사실 다 우리 탈북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 북한을 떠나자 우리 어디 가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온 가족과 온 친척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엄중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13명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북한 내부가 그만큼 흔들리고 또 이런 정권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반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이런 길에서 탈북민들이 역할을 오늘 포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어진다를 가지고 지금 오늘 토론을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데요. 토론회에 앞서 수잔 솔티 미국 자유북한연합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It's hard to believe that we it took us so long.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 정권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인권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finally acknowledged by the world that that's happening and it's because of your bravery and your speaking out.
그러나 이제라도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처럼 용감하신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o for this North Korea Freedom Week, this 13th annual North Korea Freedom Week.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북한 자유주간에서는 저희가 북한의 분계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 또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우리 타국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NK 지식인 연대의 김흥광 대표가 맡았는데요. 김흥광 대표는 북한의 내부 변화의 동인과 가속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외부의 소식, 즉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변화를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북한 내 USB를 포함한 이런 걸 들이버리는 이런 유익단체, 북한 보고말을 하는 단체, 그리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중국에서도 구출해오는 단체, 그리고 대북 전단지를 날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고발하고 인권 실패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단체, 그리고 대북 라디오를 하는 단체, 사생결단에서 노력할 때 북한의 변화가, 북한 체제의 붕괴가 오니까.
이어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 그리고 성통만사의 김영일 대표 등 6명의 토론자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토론자들은 각자 소속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통만사의 김영일 대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데 목적을 둔 성통만사의 외부 정보 유입 활동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고,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 독재정권 붕괴에 초점을 맞춘 민간 대북방송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성민 대표입니다.
민간 대북 방송들이 끊임없이 시작 때부터 요구하는 게 있죠. 주파수의 적세로부터 풀어달라. 저희들 스스로에게 하는 요구이기도 한데, 전파 임대를 하는 게 곧 뭐 자금 문제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소위 그 제재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파수 내주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더 강력히 그 문제를 좀 촉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의열 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결의열 통일연대의 자료와 정보 제작 및 유입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고,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북한군 중하층과 제대 군인들의 조직적 결속을 목표한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활동과 향후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정훈 대표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6차례 걸쳐 북한 내부에 노트키를 8,000대 투입을 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구볼토전화, 전기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의 변화를 어떻게나 북한 주민들이 봐야 한다. 그래서 배터리를 볼 수 있는 노트캐를 8,000대를 투입했고, 그들에게 다양한 변화들을 또 정보들을 끊임없이 노트캐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드려보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NK 지식연대의 박건하 부대표는 북한 내부로의 정보선을 구축해 외부와의 쌍방향 정보 흐름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대해, 그리고 자유통일문화연대의 도명학 대표는 한류 문화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친남한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유통일문화연대의 활동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북한 자유주간의 모든 행사는 민간 대북방송인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 후보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아무래도 내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여론조사기관의 관련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조사에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위에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도 높게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한국 야당 정치권의 대표 주자들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21% 또 17%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장의 이름도 있습니다. 오세훈 박원순 시장, 6에서 7%의 지지도를 얻었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지율 21%, 갤럽이 진행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후보군의 이름을 올린 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고요.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내년 12월 선거권을 가진 국민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하루 사이에 세 번째 감염자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다녀온 뒤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20살 강모 씨에 이어서 한 살 위의 형 다른 강모 씨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강 씨 형제 4월 중순에 필리핀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감기 증상과 발진을 보였던 동생과는 달리 형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다녔던 동생 강모 씨가 보건당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강모 씨는 형인 강모 씨는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지난 26일 예정대로 경기도 북부 지역의 한 모 부대로 입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의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동생 강모 씨에 대한 역학조사로 강모 씨 형의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예, 강모 씨가 하루 만에 퇴원을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군에 입대했다는 소식, 오늘 한국 사회가 잠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네, 신병 입대라면 그야말로 많은 인원이 모여서 단체 활동을 하는 일이 많았을 텐데요. 놀랄만도 하네요. 그런데 군에 간 형 강모 씨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네, 군 병원에서 정밀 진료와 검사를 받고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역시 지금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여서 군 당국에서도 어떤 전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군 입대 전에 형제가 함께 다녀온 필리핀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없다고 하지만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군인, 한국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법정 전염병 보균자인 군인은 분명히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형 강 씨의 경우는 아직 군번도 나오지 않은 훈련병인 상황인데요.
네.
정식 입대 절차를 위한 신체 검사 전이어서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전염의 우려는 없지만 정상적인 군 입대를 위한 훈련소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고요. 유전자 검사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최종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다시 입대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네.
의도하지 않게 한국에서 몇 되지 않은 군대 두 번 가는 청년이 되는 건데요.
그렇네요.
군 입대를 원하는 청년들이 워낙 많아서 요즘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경우는 완치 후에 우선 입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자, 한국 정부, 한국 보건당국 긴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객들에 의한 한국으로 유입되는 지카 바이러스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중인데요. 동남아시아 여행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귀국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안내하는 문자를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궁중문화축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궁중문화축전 어떤 행사입니까?
서울에 있는 궁궐과 종묘 등 조선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열리는 국민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중의 다양한 문화를 살펴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열흘간의 국민잔치가 열리는 것인데요. 지금 시각 경복궁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려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까지 열흘 동안 다양한 궁중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 궁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궁궐은 네 곳입니다. 그리고 왕가의 사당인 종묘도 이번 축제 무대가 됩니다.
네.
청와대 앞쪽으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가 있는데 그 세종대로의 시작 지점에 바로 조선 역사의 시작점인 경복궁이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제2궁인 창덕궁이 있고요. 숭례문 가는 오른쪽 편에 덕수궁 그리고 창덕궁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길목에 창경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궁중축제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 왕실의 모습, 또 왕이 중심이 된 행사를 보려면 경복궁으로 가면 된답니다. 궁궐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좀 만끽하고 싶다. 창덕궁으로 가라고 하고요.
네.
궁궐 사람들의 일상은 창경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조선 왕실의 모습은 덕수궁으로 가면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축제준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궁궐 속으로 시간 여행, 주제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요.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경복궁 근정전에서 1892년 왕의 잔치라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조선의 26대 국왕인 고종의 즉위 30주년 41세 생일을 축하하는 궁중 잔치가 재현되는데요. 고증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각종 의례, 무용, 음식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잔치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300여 명의 문무백관과 백성들, 또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창경궁에서 열리는 1750년 시간여행도 눈을 끌고 있습니다. 영조 26년을 배경으로 이 궁궐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지 그 일상을 시민들이 함께 재현해보는 거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드라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국악이라든지 아리랑, 춤, 현대 역사가 아우러지는 그런 어떤 복합 문화 행사 꼭 봐야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왕가의 사당인 종묘에서는 조선 세자빈의 혼례식이 열립니다. 궁중 축제 기간 이 궁궐 등 입장료는 평소에 비해서 한 50%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열흘간 서울에서 이 한복 차림으로 시내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10달러 지폐 속 인물이 바뀔 뻔했습니다. 만만찮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대로 남게 됐는데요. 현재 10달러 초상화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또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